네, 우리가 방금 본 본문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는 보통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아무리 이상한 생각, 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결과, 그 민족의 결과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모습을 1장에서부터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비롯하여 사사기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사기 17장, 18, 19, 20, 21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20장에 잠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성경 전체에 이르러서는 등장 인물들이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결과는 정말로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보니 그들 마음대로 살다 보니 그 성경의 스토리들이 이상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희한한 성경이네, 참 희한한 본문이네라고 반응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사기의 저자는 왜 이렇게 사사기를 조금은 찝찝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분명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핵심 단어로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를 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 공동체의 대표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했던 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 21장,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은 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1장 1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마지막인 21장 25절을 보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결론 부분에서 여호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서론 부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 사사기 전체를 봤을 때 서론 부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과 분명히 대조를 이루죠. 앞에는 여호와가 분명히 등장하여서 이런 일들을 백업을 해줬고 조금은 수정을 해주셨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뒷부분을 가니 전혀 그분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은 이런 아주 대조적인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에서는 여호와가 등장하고 마지막에서는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에 대한 긴 이야기들의 그긴 틀을 만들기 위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앞서서는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뒤에선 등장하지 않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등장이 거의 없는 이야기 부분이죠.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종교적인 어떤 양식보다는 삶의 질을 보면 아마도 더잘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죠. 토요일 날 옷을 깨끗이 빨고 다리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기 위해 돈을 깨끗하게 다름질하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안 빠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 과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함보다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실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옷도 잘 다리고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나 또는 갈 때, 운전할 때 위협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가족의 삶이 우선이 되고 다른 가족의 삶은 뒷전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이 이러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등장하는 레위인은 지금 남쪽으로 그의 여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남쪽으로 향하는가 하니, 이 사람은 과거에 그가 젊었을 때 어느 땐가 남쪽 베들레헴 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마음에 합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후에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주 로맨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은 레위인에게 있어 첩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레위인은 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레위기 21장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은 젊었을 때 벌써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서 얻은 그 여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율법을 어긴 레위인, 지금 여전히 첩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부도덕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주변이, 레위인의 주변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용인했다는 것이기도 하죠. 용인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나도 좀 찜찜하니 그를, 레위인이 그를 용인해 준 것이죠. 이것은 당시 성적 문란함이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두 집 살림을 하신다고 소문이 돌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목사님이 두 집 살림하는 소문을 돌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지. 너도 그렇잖아. 뭐 나도 그런데. 이런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배경 가운데 레위인의 첩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레위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위인은 그녀를 잊지 못하더군요. 그녀의 모든 것을 용서해 줍니다. 얼마나 이뻤은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녀를 찾아갑니다. 혼자 가지 않죠. 종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여인을 태울 나귀도 데리고 갑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그 첩의 아버지, 그 레위인을 엄청나게 환대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환대법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웃, 여행객들 또한 분명히 그 환대를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 환대에 대한 이 장인 어른은, 첩의 장인은 손님 대접하기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날 동안 잡아둡니다.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레위인 이제 떠나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인 되시는 분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그를 잡아두게 됩니다. 5일째 되는 저녁에 이 레위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을 떠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저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가 지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떠남의 시기를 결정한 이 레위인에게 분명히 조금은 석연찮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환대를 잘한다고 그랬지만 떠나야 될 사람을 5일 동안이나 잡아보았던 이 첩의, 이 레위인의 첩 장인도 분명히 조금 이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사시대에는 어떤 거 하니 대로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던 시대입니다. 왜 큰 길이 비어있는데 작은 길로 다녔겠습니까? 여행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히 고통, 그러니까 다른 요건에 의한 힘듦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어지는 그 저녁 시간에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레위인과 여인, 그리고 종, 이 세 명은 황혼이 질 때쯤에 그 집을 떠나서 여부스 성읍 부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읍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으로 점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것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곳 거민들을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인가니 그냥 놔뒀다는 것입니다. 이방족속, 이방민족을 그대로 두었던 곳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세 명의 이들은 이날 밤에 머물 곳으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이방인이 많은 곳,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가 있는 곳, 그 이방 주변에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의 선택은 우리 민족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굉장한 일,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19장 15절을 보면은 그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환대법에 의하면 이방인이나 여행객이 오게 되면 누군가가 환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환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여행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 가운데 머물 때에 그들 가운데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베냐민 성읍에 임시로 살고 있는 에브라임 노인입니다. 조금은 연관이 안 되는 노인. 이 노인조차 밖에서 들어온 노인. 이 밖에서 들어온 노인이 이 레위인을 환대하고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20절을 보니 이 노인은 이들을 맞이하면서 묘한 말을 남기는데 내가 당신들의 필요를 쓸 것을 다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문맥을 그냥 받아들이면 거리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노인은 지금 이들이 찾아온 이 마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절대로 거리에서 이 밤을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들 이 거리에서 이 밤을 보내면 큰일 납니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은 처음에는 이 노인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으나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노인의 말이 무슨 말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마을과 비견될 만한 도시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악이 끝까지 치달아서 하나님이 벌이 임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와 비견되는 이곳은 어딘가니 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도시인 것이죠. 이 도시의 난폭함이 어떠합니까? 이 도시의 더러움이 어떠한가를 보니 난폭한 사람들이 매일 밤마다 모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모여 사였던 것이 성적 파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적 파티를 어떻게 하느냐니 길에 나가서 합니다. 공교롭게 그 성적 파티를 난잡하게 즐기는 것이죠. 조금 부도덕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거리를 나가서 아무나 이렇게 성관계를 맺습니다.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간의 그 관계도, 강제적 관계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은 이 마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당신 우리 집에 오세요. 거리에 있지. 거리에서 유숙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난잡한, 난폭한 이들의 문화는 안타까운 결과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이 레위의 첩을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흥분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닌 것이죠. 매일매일 누적된 그런 죄악들이, 그 죄성들이 당연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당연한 삶을 이들은 살았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당연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일으킨 사람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이 땅을 정화시키고 정복시켜야 될 그 백성들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들의 모습은 여호와 앞에서 명확하게 큰 죄이죠. 정말로 사악한 죄입니다. 첩이 죽기까지 레위인 또한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니 그가 어떤 한 액션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 이들을 초대한 노인만이 동분서주하면서 이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첩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밝아오는 그때에 대해서 레위인은 밖에 나가서 그 여인은, 쓰러져 있는 여인을 향해서 가자 이야기하지만 여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 어제 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울거나 옷을 찢거나 아니면 주변을 둘러보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시체를 들쳐놓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합니까? 칼을 듭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 칼입니다. 그리고 그 칼로 자신의 첩,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야 됐기 때문에 데리고 온 그 첩의 시신을 훼손하게 됩니다.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시체를 만진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 계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서는 안 되는 일, 토막을 냅니다. 오늘 본문처럼 열두 토막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가 율법적을 어깁니다. 죽은 시신을 만지고 또한 그 열두 이스라엘 사방으로 열두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면서 그 소포, 그 시체를 받은 이들 또한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 문화가 이렇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말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의 내용에서 지금 어떠한 선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극심한 윤리적 타락, 그 모습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장, 20장, 21장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20장을 살펴보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보내진 소포로 인해서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포를 받은 이들, 그 시체의 토막을 받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연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무슨 시대든지 뭐 드보라든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따로 놉니다. 그런데 시체를 받아들인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을 차게 되죠. 일할 만한 자들, 칼을 쓸 만한 자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광분한 상태로 모이게 됩니다. 지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인지 모릅니다. 다만 죽은 시체를 받았기에 이것에 대한 정의를 발휘해야 하겠다. 이 시체의 사건이 일어난 어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것의 결론, 정의를 우리가 펼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칼을 차고 오게 된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들 중에는 베냐민 집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니 눈치를 깠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곳에 오면 토막난 시체처럼 자기 대표인 우리들도 아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곳에는 지금 11지파가 모이게 됩니다. 11지파가 모여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레위인 보고 설명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특별한 자가 되어야 되는 레위인은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쏙 다 빼놓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부도덕함, 자신의 잘못됨,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움을 다 빼놓고 일어난 흥분될 그 흥분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만 추려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지파 또한 이 추려진 내용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흥분하게 됩니다. 이미 흥분된 상태에서 모인 이들이 이 레위인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지금 모든 이 땅에 예배하는 자들, 수요 예배를 지키고 있는 자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흥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거룩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의에 찬 그런 정말로 제대로 된 칼을 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이 모임의 공식적으로 지금 이 11지파는 이 모임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11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이들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 모임은 공식 모임이다.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한 지파를 빼고 다 모였기 때문에 이 모임은 공식 모임이다. 공식 모임이니 이곳에서 결정되는 일들이 다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권위를 가지고 결정된 일들은 모든 지파가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이 여인의 죽음과 어떤 기부한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그들의 죄목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될 그 일들, 그러니까 합당한 결론들, 판결들을 내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흥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자신 안으로부터 흥분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여서 정의를 논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물어보았습니까? 주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보았습니까? 레위인에게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에게만 물어본 이들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당하다고 여겼던 그 결론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한 것이 아니지요. 흥분한 이들은 기부하를 두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론을 내리죠. 죽이자. 죽이자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죽이자입니다. 그리고 모인 이들 중에 조금은 냉정해진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냉정해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곳에 모이지 않은 베냐민 지파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잘못에 빠진 기브아를 정벌하는데 너희도 같이 하자 했을 때 베냐민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열한 지파를 따르지 않습니다. 기브아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함께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전입니다. 내전.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내전입니다. 이들의 모인 모습이 사실은 사사기 1장에서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들은 모이게 됩니다. 왜 모이는가 하니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잘못된 악한 백성들, 잘못된 이방을 따르는 그 민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이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20장, 지금 이 장에 이르러서는 이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흥분만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악이며 죽임이며 한 지파의 멸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지파가 멸망하게 되는 과정도 조금은 특이합니다. 20장에 보면 이들이 모였을 때 1장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리고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1차 싸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전쟁을 할 때 패하게 됩니다. 2차 싸움은 또 올라갑니다. 2차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이 마지막 3차 싸움을 앞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확신, 확정을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21장에 다시 가보면 이들이 조금 정말 정신분열증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행동인가 하니 아이고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화목하지 않을 때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제단을 쌓고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인 것이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를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사사기 17장도 사실은 예배의 형식만, 예배의 양식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19장부터 20장, 21장에서 이르러서는 윤리적 타락을 보여주면서 21장에 이르러서는 그 예배의 양식을 따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예배의 양식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정말로 죄악에 찌들었고 한데 우리가 교회 오는 습관이 있으니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번 눈물을 흘리고 한 번은 부르짖고 아 내가 해결되었어 이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이 왕이 없었기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장에 이르러서 왕이 없는 이들이 번제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막상 베냐민을 처단하고 나니 한 지파가 다 사라지게 되었는데 남은 남자의 수는 600명이었더라. 이 베냐민 지파가 이어지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 또한 전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정의를 들어서 잘못한 그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성적 문란함을 일으켰던 그 백성을 죽임은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두 지파를 세웠기 때문에 열두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 우리 또한 의견을 모아야 된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러서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것을 이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옳은 대로입니다. 중간에 어떤 번제, 화목제 그냥 갖다 붙인 거죠. 그냥 예배를 갖다 붙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성적 타락, 목회자의 어떤 재정의 불미스러운 일들, 목회자의 어떤 폭행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단순한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의 기변에, 믿는 이들의 지저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무릎 꿇어야 될 교육자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현실을 바라본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대부분이 아닐지라도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사기의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죠. 음란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만몬이 제시해놓는 길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 땅이 어디 아파트가 어디 시세가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잘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픔에 준 이들을 철저하게 보복을 하게 됩니다. 고소 고발을 통해서 내가 응당 얻어야 될 것을 얻으려고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부족한 자입니다. 저 또한 과거에 병원 업무가를 잇다 보니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러이러이러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저 그때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가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저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찬양을 크게 하였고 눈물을 흘렸지만 내 눈이 온전히 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였던 것이죠.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다고 진짜 흐지부지해도 됩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해도 됩니까? 예배의 진정함이 사라져도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만약 우리의 눈이 성하였다면 그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율법을 그들의 눈이 성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한 지파가 사라지는 이런 큰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을 밝혀서 우리 몸을 눈이 성하게 해서 우리 몸을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지파가 우리를 통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사기 19장에부터는 삶에서 드러나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윤리적인 행동이 드러나야 합니다.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시장에 갈 때,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일상적인 사고를 할 때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 눈은 성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우리 몸은 빛이 아니라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그리스도인,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어두운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그 시대도. 지금도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죄도 만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사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백성을 붙드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 이 시대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이것을 구하면서 그 앞으로 다름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이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이 부분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가장 앞쪽에 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시간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가장 뒤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무게를 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왕을 쫓는 것이 아닙니까? 나를 혼적으로 이끌어줄 어떤 교회의 영적 리더를 끄는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 기도 열심히 잘하는 그 한 명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는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메시지 좋은 그 한 목사, 목회자를 이야기하기 위한 우리 마음이 저변에 깔려지는 않은 것입니까? 정말 말씀이 좋은 그 목회자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몸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회는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며 깨닫게 할 때 우리의 몸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우리 위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어두워졌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아서 우리가 어두워졌다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변 이웃과 그 환대의 법, 그리고 진정한 환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서 내 몸이 어두워졌다면 다시 한 번 더 내 이웃을 돌봐서 내 몸을 밝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많이 부족하고 날마다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를 언제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끝없는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